예, 이제 그 에베소서가 이렇게 대충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이제 좀 정리를 이제 좀 해야 될것 같은데, 1장에서는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이제 사도 바울은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후반부에서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리고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두 가지 놀라운 일을 바울은 기록을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노예였고, 그리고 또 이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되었던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이 허물어진 교회,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교회를 예수님을 통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와서는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했다. 헌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이제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참 저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또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또 그들에게 사랑으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견고해지도록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첫 번째는 교회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교회 하나됨. 그리고 또 각자에게 주신 은사, 그리고 재능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은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4장을 통해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와서는 특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참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우리가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어둠의 일을 책망하고 빛으로 바꾸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5장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찬양이 회복이 되고, 범사에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서로 서로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원칙을 부모와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의 관계에 이제 적용을 시키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오늘 10절부터 살펴보는 말씀,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끝으로. 이제 마지막 교훈입니다. 마지막 교훈. 이 마지막 교훈은 이제 20절까지 이어지는데, 한마디로 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시작을 하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제 범하는 양극단의 잘못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오늘 말씀 듣고 나면 우리 성도들은 지금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또 잘못 이해를 하면 이때부터는 이제 모두가 다 눈을 이렇게 날카롭게 뜨고,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이제 모든 일들을 이 마귀와의 관계에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 좀 만나보셨나요? 저희들이 이제 대학을 다닐 때는 그때 대학교에 그 아주 강력한 그 선교단체가 뭐였는가 하면 그 CBA라고 캠퍼스 베레아 아카데미, 그러니까 이제 성락교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귀신론의 대가이신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출신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이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말에 또 어떤 귀신의 장난이 있나, 저 행동에 어떤 귀신의 장난이 있나, 그래서 항상 모든 일들을 귀신과의 관계에서 보려고 하는 그런 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또 반대로, 또 반대 극단은 뭐겠습니까? 이제 마귀는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 없다, 이렇게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똑같은 잘못입니다. 지금 에베소서를 보시면 바울은 쭉 가르침을 준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 전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의 위치죠. 우리가 믿어야 될 것, 행해야 될 것.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여기에 사로잡혀서도 안 됩니다. 이제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그리고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제 또 하나의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또 13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영적인 갑옷입니다. 갑옷.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되고 또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12절에 우리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뭔고 하면 마치 격투기와 같은 겁니다. 생명을 걸고 우리는 지금 격투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누구와 격투를 벌이고 있느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은 바로 몸을 가진 인간입니다. 몸을 가진 인간. 우리가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은 사람과의 갈등인 것 같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다 심층적이고 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이것은 이제 영적인 세력 중에서도 아주 지배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이들과 상대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분명한 것 하나는 뭐냐? 우리들의 힘과 지혜로는 이길 수가 없는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힘과 지혜로는 이길 수가 없는 대상들, 그 영적인 존재들, 마귀들과 지금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 오늘은 어디에 집중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이 마귀가 성도들을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느냐? 간계. 이것은 뭔가 하면 간산 음모, 간산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는 치명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귀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그가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거는 뭐 분명하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입니다. 목적.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들의 삶을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야 될 우리들의 삶을 파괴시켜서 이제 세상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봐라, 예수님 믿어도 저렇게 밖에 살지 못한다, 저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이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파괴시켜버리는 것,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가 더 이상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과 조롱의 대상을 만들어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이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목표입니다. 먼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 목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글작품인 우리들의 삶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켜버려서 이 세상에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는 부끄러움과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목표가 됩니다. 목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몇 구절을 좀 살펴보겠는데, 우리 자막에 베드로 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 나옵니다. 5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베드로가 교훈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누구같이라고 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는 그러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삼키고 있지 않을까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특별히 두려움이라는 걸 통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선명한 이미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 다음 보십시오. 이는 그가, 마귀는 어떤 존재냐? 거짓말쟁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마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속에는 진리가 없다. 그는 누구냐? 그는 거짓말쟁이고 그는 거짓의 아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교회 내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도 자기를 무엇으로 가장한다고 했습니까? 광명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잘 보십시오, 옛 뱀 마귀 사탄 그는 누구냐?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온 천하를 거짓말로 꿰는 자,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해서 온 천하를 꿰는 자, 그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2장 9절 10절 말씀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랍니다. 악한 자가 나타나는데 그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그리고 정말 이 적그리스도도 표적과 능력과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여러분 바로 이 악한 자가 와서 표적, 기적, 능력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악한, 바로 속이기 위해서, 바로 성도들과 이 땅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는 능력과 기적까지도 행하는 존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성경이 마귀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는 우는 사자지만 그는 누구냐? 그는 거짓의 아버지, 그는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을 가지고 지금도 온 천하를 꿰고 있고, 그리고 이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표적과 능력과 기적까지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귀가 어떻게 우리 사람들, 성도들을 간사한 속임수로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이것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것은 구약에는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소위 마귀가 첫 번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꽃으로 만드셨던 그 아담과 하와를 무참하게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로 이 시험에 넘어지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정말 어떤 그 천국과 같은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뱀의 관계에 한번 넘어갔을 때, 뱀의 관계에 한번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서로를 향해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들로부터 무엇이 일어나느냐?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단 한 번 그 마귀에게 굴복하게 되었을 때 아담과 이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을 했습니까? 어떻게 무너뜨렸죠? 창세기 3장 우리 성도님들 한번 펴시면 좋겠는데, 창세기 3장 뭐 이것은 다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하다는 것은 간사하고 교활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가장 명석하다, 이건 긍정적인 겁니다. 가장 하나님이 만드신 그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똑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를 한번 보시죠. 이때 만약에 뱀이 아니고 이제 황소가 여자한테 나타나가지고 이 멍청한 얼굴을 하면서 하와야 하나님이 너희들 동산나무 실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엄매. 그러면 이 여인들이 이 하와가 넘어갔을까요? 엄매. 생기는 것도 이상하게 생긴 애가 와서 멍때리게 생긴 애가 이야기하면 안 넘어가죠. 그런데 누가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머리가 좋은 가장 똘똘한 뱀이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뱀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소위 마귀의 간계를 통해 마귀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봐도 우스운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의 말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대상을 사용해서 마귀는 성도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하와한테 첫 번째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이렇게 질문했죠. 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도 이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출제 경향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출제 경향을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굉장히 의도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원래 정확하게 질문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모든 나무는 먹어라 그랬는데 그 선악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냐? 이랬으면 하와가 헷갈릴 필요가 없죠. 그래 맞아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뱀은 뭐라고 질문했느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뭘까요? 바로 하와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제보고 가끔 열받으면 얘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 갖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남자분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제보고 화를 막내. 그럼 제가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하나씩 따져봐 임마. 뭘 못해? 불러봐. 뭘 못하? 네가 예수 믿어서 못하는 게 뭐 있어? 불러봐. 술 좋아. 담배 또 뭐야? 뭘 못해 임마 뭘? 그러면 걔가 머리를 끌고 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못하는 것은 뭐냐? 나쁜 짓이죠. 나쁜 짓. 나쁜 짓은 못하지만 그 몇 가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못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 믿으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좋은 분, 인자하신 분, 사랑과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못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억압시키시는 분, 그리고 우리들의 행복한 거 질투하시는 분, 마치 이런 분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답을 대잖아요. 야,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더라. 이게 뭐죠? 바로 지금 하와의 마음이 상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 좋은 분인 줄만 알았는데 야 하나님도 못하게 하신 분이 있구나. 그리고 뭔가 내 인생을 뭔가 억압하는 그런 요소가 있구나. 지금 하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상했어요. 그래서 만지지도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뱀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먹어도 돼. 그러면서 너 안 죽어. 그 다음 한 말이 뭡니까? 이거 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알고 계셔. 무슨 말이죠? 사단이 두 번째로 사용하는 단계가 뭐냐? 타락을 미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사단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타락을 미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죽음에 우리를 빠뜨리는 무서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비밀, 그 비밀을 내가 쟁취하는 것, 그게 바로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양은 다르지만 지금 이 세상의 수많은 가르침은 우리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타락을 미화시켜. 인간 자유의 선언이다. 인간의 모든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굴레를 벗어 던져버리는 인간 자유의 선언이다. 이러면서 얼마나 타락을 미화시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어떻게 했죠? 창세기를 보면 뱀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부정적이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타락을 미화시키면서 그의 마음속에 거짓된 환상을 불어넣습니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것이 뭐냐? 휴머니즘의 모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다. 그 어떤 신적인 것의 굴레가 아니고 우리 인생은 내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이 현대사회를 도도하게 흐르는 인간 중심의 사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 이야기에 하와가 굴복하게 돼. 그래서 그 관계에 빠져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음에 이르는 실과가 아니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것이 보여서 그것을 먹고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사단이 승리했죠? 그 다음에 또 사단이 두 번째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 앞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을 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셨고 거기서 40일 굶주렸을 때, 금식하셨을 때 그때 뱀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질문 뭔 줄 아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마 그 누구죠? 도스토옙스키가 썼던 까라마조프 형제들 같은 책 보면 그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아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만약에 이 이야기만, 이 요구를 예수님이 받아들이셨다면 민중은 예수님을 섬겼을 거다. 이해하시겠어요?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 요구만 받아들였으면 민중이 예수님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 섬겼을 거다. 그래 이야기. 그런데 왜 예수님이 거부하시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내가 배고프거나 굶주려 있거나 어떤 상황에도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배부르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배고플 수도 있고 실패했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내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은 내 삶을 바꿔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부 다 너 자신이 잘 되는 데 사용해라. 이게 마귀의 궤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대학 가도록 우리 자식들 잘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부르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초점 맞추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통해 해결하게 해라. 이것이 마귀의 강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마귀가 이야기했죠. 성경에 기록되었다. 천사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성전 꼭대기 그 높은 곳에서 딱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모두가 죽는다 막 비명 지르는데 한 3m 놔두고 갑자기 예수님이 낙법을 딱 치시면서 있죠. 유효하게 한 바퀴 도시고, 그리고 왜 그 체조할 때처럼 딱 착지하시더니만 손 딱 벌리시, 이거 아시겠죠? 이거 딱 벌리니까 그 몰려있던 사람들이 박수 막 치면서 있잖아요.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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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한순간의 기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 앞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 한번 명확하게 드러내라 이거죠.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허황된 믿음을 심어놓아요. 그래서 단 한 번의 기적적인 도우심 통해서 남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단 한 번의 기적적인 도우심 통해서 끝내라. 십자가 구질구질하게 필요 없다. 한 방에 끝내라. 이것이 뭐냐?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만 약속이 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무엇도 있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번의 스타가 되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그분은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귀가 시험한 게 뭡니까? 딱 한 번만 이 세상의 영광 보여주면서 딱 한 번만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건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대표적인 계계잖아요.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는 참 이 마귀의 계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서점에 가시면 마틴 로이드 존즈라는 목사님이 이 에베소서 강의 한 8건 되는 강의를 썼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건이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 거기에 보면 마귀의 계계에 대해서 엄청난 분량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로이드 존즈가 마귀의 계계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로이드 존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아시겠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대표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방심하는 사이에 그만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마귀가 그 괴계, 마귀의 역사를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 마귀가 하는 사역, 마귀의 간계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치우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균형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 치우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대표적인 간계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청년들을 섬기면서 요즘은 뭐 이런 청년들이 흔하지 않는데 과거에 이제 한 80년, 90년대 초까지 그때는 우리 기독 대학생들이 정말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웬만한 신학생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 그리고 그 말씀의 풍요로움을 맛봐서 거기에서 회심했는 애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서 이제는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던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책을 통해서 회심한 애는 책만 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책만 봅니다. 그러면서부터 어느 순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책 보지 않는 애들은 바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을 해. 그리고 그 논리의 세계에 갇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기독교는 지적인 종교지만 지적인 것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정의 전인격적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그 뒤에는 무슨 도움이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 우리들의 감정이, 우리들의 감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기도의 간증과 체험이 있어야 돼. 그렇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손과 발을 움직여야 돼. 우리들의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으면 기독교는 머리와 그리고 가슴의 종교로만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머리로 시작했다가 그냥 머리로만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이 감동받은 사람들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돕는데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오류에 빠지느냐? 그것만이 기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잘못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정말 정서적인 부분에서, 감정적인 부분에서 은혜를 경험해. 기도 가운데 은혜를 경험해. 그러면 뭐만 하느냐? 기도만 해. 여러분, 오늘 그러면 아세요? 오늘 사실은 정말 참 저는 오늘 우리 한국에 지금 그 12월 전쟁설 그래가지고 혹시 아시나요? 우리 성도님들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 사실 오늘 12월 14일 오늘 새벽 4시 반인가가 전쟁 난다고 예언되어졌던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뭐 자유로우시네. 전쟁이 나도 내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제가 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진짜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 맛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풍성한 은혜 맛보실 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느냐? 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보여요. 그리고 기도하면 말씀 딱 펼치면 머릿속에 싹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또다시 샥 나와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맛보는데 골치 아프게 성경 연구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뭐가 되느냐? 이제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이 서는 가장, 특별히 열정적인 성도들에게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강개가 뭐냐? 그것은 치우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했는 것이 전부이고 최선인 것처럼 주장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기보다는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에 앞선 분들, 이들에게 사용하는 마귀의 대표적인 계계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앉아있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눈앞에 탁탁탁탁탁 놔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바쁘게 지내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이 역사하는 공동체로 전락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내가 만든 것이다 라는 어떤 교만들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이건 성도들만, 이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 그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오류가 뭐냐? 너무 바빠요. 너무 좋은 일, 재밌는 일, 배우는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딱한 가지 안 하고 다 합니다. 뭐안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있지를 않아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 없이, 정신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신 없이 쫓아다녀요. 그때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의 집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일터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 내 능력이 이루었다는, 잘 되어도 문제고 잘못되어도 문제가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 주님이 바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은 지극히 작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 작은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누어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쫓아다니다 보면,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다 보면, 어느새 어떻게 돼서 내 삶을 내 힘의 능력으로, 내 자식들을 내 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내 힘의 능력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치명적인 잘못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요즘 그래도 가장 큰 기쁨이 금요 기도회입니다. 금요 기도회. 제가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말씀 나누고 그리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를 드리면, 저는 진짜 요즘은 제가 그런 걸 조금씩 느껴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하는 것들을 저도 많이 이제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여러분 다른 거 우리가 분주하게 다닐 곳 많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 오병이어에 불과합니다.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들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